햇볕이 뜨거울 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늘에 숨어 있다가 어스름해질 때야 여름 땡볕을 욕하면서 슬금슬금 나오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 아파트와 반쯤 잠긴 육상 빌딩을 모형으로 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큰일 났다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때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 올리기 아이들까지 뭔지도 모르고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슬슬 입을 열고 있네요. 매스컴도 언제 거품을 물었냐는 듯이 이제는 반대쪽에서 당시의 세도가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금강산댐이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고매하신 학자들께서 다시 연구하시겠지만은요. 세상이 참 야비하다는 느낌만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라붐2 중에서 쿡 다북스의 Your Eyes,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김신옥씨, 전주 덕진구에서 강성수 학생,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이은희 학생, 또 한 분의 이은희씨네요. 경북 김천 평화동의 이은희씨, 잘 들으셨죠? 저희 FM 영화음악도 하이텔로 여러분의 음악 신청과 사연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20일 오후 6시 50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학을 떠나신다는 김종래 씨,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기가 아주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김종래 씨의 마음이 이 노래 같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또 하이텔로 보내주신 오영우, 박경태, 이호동 씨께도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영화 리스 웨폰 3 중에서 보이스 투 맨이 부릅니다.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s that made us laugh outweigh them back.
And I'll take with me.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스무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At the
young. 스무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냥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씨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너 순정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하니? 실루엣? 초호화 순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의 연예 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순정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강박화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서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어.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장 7008788.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상쾌한 행진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장면 영화 빅 중에서 톰 행크스, 조슈와 장난감 회사 사장인 맥시밀리언이 함께 그 커다란 장난감 피아노를 발로 연주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젓가락 행진곡. 아, 이것은 서울 도봉구 번이동의 김미선 학생이 친구 은경, 경옥, 염나리 이 세 친구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요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엽서를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입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시고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이 보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터미네이터 2의 마지막 장면.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터미네이터 1000, T1000을 해치우고 존 코너, 사라 코너 이 모자와 터미네이터가 헤어지는 장면이었죠. 보관해둔 터미네이터의 팔과 칩을 용광로에 집어던지죠. 그리고선 사라 코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자 옆에 있던 터미네이터가 아직 안 끝났다. 자기 머릿속에 칩이 하나 더 들어있다고 말하고서는 스스로 용광로에 뛰어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사이보그가 인간을 감동시키는 정말 콧잔등을 시큰하게 만든 잊지 못할 장면이라고 하셨죠.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장호민 씨, 서울 은평구 역시 같은 구네요. 역촌일동의 김보현 씨, 양천구 신월칠동의 홍한나 씨 들어주십시오.
Will this mountain there?
Yes. Throw it in.
Adios.
And the chip. One more chip. And it must be destroyed also. Here. I cannot self-terminate. You must lower me into the steel. To go away.
No, don't do it. Please, don't go.
I must go away, John.
No! No, wait, you don't have to do this.
Sorry.
No, don't do it. Don't go.
It has to end here.
I order you not to go. I order you not to go. I order you not to go.
I know now why you cry. But it's something I can never do.
The unknown future rolls toward us. I face it for the first time with a sense of hope. Because of a machine, a Terminator can learn the value of human life. Maybe we can too.
Terminator. 서울의 고경희 학생 잘 들으셨죠? 여관 터미네이터 2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상영이 촬영이 완료된 뒤에 정성일 씨가 그 달콤 쌉싸름한 비평으로 이 영화의 평론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성일 씨의 그 비평으로 크라임게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일 씨.
안녕하세요.
들으셨죠? 이거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노경화 씨의 편지였는데요.
네. 오늘 그리고 예,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크라임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상영이 완료되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이 영화를 질질 끈 다음에 네.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이제 그동안 소문을 충분히 들으셔서 여기서 그 비밀을 밝힌다 해도 예.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크라임게임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라임게임은 지금 찬반 양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일단 반대 여론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일반적인 관객들, 그러니까 영화를 가끔씩 보러 가시고 또 화제작이라면 이 영화는 꼭 봐야겠군 네. 하고 가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나오면 대부분 반대 입장에 쓰십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 첫 번째 입장이 이 영화에 반전이 있다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뭐 나는 그 영화 딱 보니까 처음부터 다 알겠구만.
네.
그리고 그것을 반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는가?
네.
라고 얘기하시는 관객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관객분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객분들은 대부분 영화는 줄거리를 쫓아가면 되고 그리고 이 관객분들이 생각하는 반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쇼크를 원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크라임게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쇼크를 줄 수 있는 것을 쇼크가 아닌 것처럼 찍어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영화를 게이 영화로 알고 계신 관객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보고 나서 기분이 너무 나빠지고 구역질이 난다고요.
그리고 또
네.
그 게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뭐 그리 더 대단한가. 그리고 네. 한국에 개봉된 영화 사상 최초로 이런 표현이 방송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의 고추를 최초로 본 영화라고
네.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하여튼 그게 뭐 그리 쇼킹한가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소 심각한 관객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 영화를 예술 영화의 맥락으로 잡으려는 관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카데미 6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되었었고 각본상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많은 영화 상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영화의 미장센이 닐 조던의 연출이 정말 훌륭한가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예술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입니다. 그리고 상업 영화를 예술 영화의 맥락으로 잡으려 한다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의 여론입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너도나도 앞을 다투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파헤친 영화.
네.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웬 본질? 그 본질 안 파헤친 영화 있으면 한번 나와보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써서 혹세무민하는 평에 대해서는 저는 딱 질색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예.
영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찬성은 대부분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네. 뛰어난 것입니다.
네.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늘...
대해서 저는 글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일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닐 조던 네. 감독부터 제가 좀 소개를 네.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닐 조던 감독은 1950년 아일랜드계입니다. 이 네. 아일랜드는 잘 알다시피 제임스 조이스가 태어난 곳이고 네. 시네드 오코너가 태어난 곳이고 락그룹 U2가 활동하고 있는 네. 바로 그곳이기도 한데요. 이 닐 조던 감독은 17살 때 첫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 영화 감독의 길을 거신 것이 아니라 그 소설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닐 조던 감독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네.
닐 조던이 처음 영화계에 입문한 것은 1980년에 그 엑스컬리버라는 존 부어맨 감독의 영화의
네.
각본 공훈 겸 대사 수정을 아, 일을 맡으면서 이제 네. 영국 영화계에 뛰어들어서 그때 영화의 매혹을 느끼고 그 후 영국의 영화 채널 그 텔레비전인 채널4에서 다큐멘터리와 단편 영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BFI 그러니까 영국 영화 연구소의 후원을 받아서 천사들이라는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천사들이라는 영화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천사들이라는 영화는 닐 저던 감독의 최고 걸작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데뷔작의 주연 배우가 스티븐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잉 게임이 네. 바로 그 주연 배우가 그렇군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이고 그 후 닐 저던 감독은 네. 자기의 작품으로서의 텍스트로서의 영화를 찍는 연출의 페르소나로 스티븐 레아라는 배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
말하자면 닐 조던에 대한 스티븐 레아의 관계는 장립 고다르 감독에 대한 장폴 벨몽드의 관계라든가
네.
프랑수아 트리포 감독에 대한 앙뚜아느 드웨널 역할을 계속해온 장피올레오의 역할이라든가
예.
이것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배창호 감독에 대한 안성기와 네. 비슷한 관계인 것입니다.
닐 조던은 그에게서 어떤 점을 발견해서 그렇게 그와 콤비를 이뤘을까요?
닐 저던 감독 말에 의하면은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우 중에서 스티븐 레아보다 더 다양한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질 수 있는 배우는 발견한 적이 없다고
네.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크라잉 게임을 풀면서 보면 좀 더 명확할 텐데요.
네.
닐 저던은 세계적인 감독의 대열로 올려 세운 것은 모나리자였었습니다. 이것은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영화 중간중간에 깔리는 모나리자의 음악 과 연관 지어진 것인데 이 아름다운 제목과는 정반대로 영국 귀족 사회 내부에 있는 그 부패와
네.
그리고 타락한 도덕을 닐 저던은 용서 없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받아서 헐리우드에서는 이 사람 정말 재능 있는 감독이군 하면서 스카우트하여 헐리우드에 데려가서 로버트 드니로와 숀 펜을 붙여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결과는
네 흥행 실패였죠 완전히
네, 그리고 아주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거의 쫓겨오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하지만 그 재능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촌스러운 제목인 두 번째 이별로 개봉된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네.
닐 조던이 여전히 재능이 있는 감독이며 세계 영화의 최전선에 그다지 멀지 않은 지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 닐 저던은 소규모 소자본을 끌어들여서 크라잉 게임을 찍었습니다.
아,
이 영화는
네.
개봉하자마자 12주 동안 미국에서 6천만 불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디 영화, 특히 배급망을 아주 그 마이너 영화사에서 갖고 있는
네.
곳에서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극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5대 메이저 영화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닐 조던은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라잉 게임은 물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예술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입니다. 그런데 상업 영화는 상업 영화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이유는 한국에 없는 유형의 상업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서브컬처를 다룬 상업 영화입니다.
예.
말하자면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대중문화를 다룬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밑바닥에서 대중문화와 끊임없이 싸우고 저항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정체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회에 대해서 대항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컬처 바로 내면에 깔려서 소수를 위하여 다시 형성된 그 서브컬처를 다룬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우리에겐 모호하게 보이고
네.
심지어 일부 영화광들에게는 컬트 영화나 또는 예술 영화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을 예술 영화나 컬트 영화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문화 착시 현상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디 감독이 만든 대중 영화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에서는 잘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사실은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닐 저던은 이것을 상업 영화로 찍 있긴 했는데 영화 광들이 아니면 쉽게 풀기 힘든 구조로 이 영화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환상주의에 이끌린 일종의 환타지의 미장센으로 이루어진 수수께끼라면 크레인 게임은 스토리의 환상주의, 스토리의 수수께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로 하죠. 영화가 시작되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네.
그 노래 제목은
바로 When a Man Loves a Woman이죠.
그렇죠. 이 영화는 노래를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종종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놓치기도 하는데요.
예, 바로 그 첫 장면 유언지를 가득 채웠던 이 노래 한번 듣고 얘기 계속할까요? Pussy Slaze의 When a Man Loves a Woman. 이 노래 때문에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영화를 대신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영화는 시작하면은 흑인 병사 조디를
네.
IRA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비밀 군사 조직인 네. IRA의 요원인 주드가 그를 납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흑인 병사 조디는 그는 미국의 터틀햄에서 온 미군 용병 병사입니다.
네.
이것을 영화는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흑인인 그는 미국에서 온 그는 낯선 직업 군인입니다. 주드는 IRA의 요원인 주드는 IRA는 자체 내에서 생겨난 일종의 자생적 군사 집단입니다.
네.
그 두 사람은 같은 군인입니다. 그 두 사람은 같은 억압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에서 군인이 되어서 영국에 와서 낯설게도 영국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분쟁 사이에 끼어든 흑인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에서 아일랜드인으로 태어난 IRA 요원입니다. 그런 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로 맺게 됩니다. 원래는 조디가 가해자고 IRA 멤버들이 피해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네. 납치되면서 조디가 피해자가 되고 IRA의 주두는 가해자로 바뀝니다.
네.
이것은 하지만 그들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생겨난 관계이며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이 도입부는 공원이라는 배경과 좀 전에 들으신 노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이 사운드를 정치적인 모순의 관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러오고 쉬고 있고 그리고 놀아야 하는 그 공원은 네. 전쟁터의 연장인 네. 것입니다. 그 공원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공원의 놀이기구들은 미국 서부 영화의 변형이며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타고 빙빙 돌아가는 네. 그 놀이를 네. 하고 있고 서부 영화는 알려진 것처럼 미국 건국의 백인 신화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신화의 세계 속에서 흑인 병사가 IRA 요원에 의해 납치가 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노래는 사운드로서의 멜로드라마는 배신당합니다.
네,
이 화면에는 하지만은 이런 설명 이전에 이미 그런 요인이 딱 등장하자마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낯설게도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 사이의 연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연애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영화인 경우에는. 그 하나는
네.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를 희롱하는 것이고
네.
돈 많은 백인 네. 여자가요. 또 하나는 몸을 파는 백인 여자의 매춘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것을 금방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IRA는 조디를 납치하여서 동료의 석방을 내걸고 그리고 그를 유괴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아 얼핏 첫 장면만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이제 이것은 유괴에 관한 이야기이며 분쟁에 관한 이야기이며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며 정치적 도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흑인 병사 조디와 IRA 요원이자 여자인 주드의 관계로 시작한 영화가 이어서 조디와 IRA 멤버인 퍼거슨의 관계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디는 피해자이고 퍼거슨은 가해자입니다. 이 관계는 조디와 주드와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조디를 소개할 때 보십시오. 주드는 외칩니다. 저 자식이 나한테 입을 맞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낯선 남자가 나한테 입을 맞췄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나오는 말. 흑인인 주제.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역겨움을 포함해서 이 IRA 멤버들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는 일종의 민족 결사체이고 백인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흑인에 대해서 대항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조디는 그 개인으로서의 조디는 흑인이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머리가 나쁘고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포테커는 그 조디는 등장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현명하고 유머가 있으며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흑인의 이미지를 조디는 단번에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여전히 조디와 퍼거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쓰게 만듭니다. 이 관계는 조직의 관계에 의한 것이며 그 개인적인 관계가 꼭 그렇지 않다는 즉 이제부터 이 관계가 빗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영화를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무언가 비어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무언가 중개자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닐 조던은 아주 적절한 순간에 ILA가 발각당하고 도망치던 조디는 우발적으로 영국군의 탱크, 하지만 네. 탱크는 또한 육군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조디는 육군 병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 조디가 탱크에 치여서 죽습니다.
네.
그리고 퍼거슨은 거기서 탈출해서 런던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까지 영화는 정치적인 지역 분쟁으로 시작해서 인종 편견의 갈등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분쟁 위에 인종 갈등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중의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조디는 이중의 타자가 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타자이면서 인종적으로 타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드라마 구조로부터 중심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닐 조던은 이 영화 속의 소재들을 바깥에서부터 사후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절반은 영화 관객들에게 영화 후반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네. 가르쳐주는 일종의 힌트 제공이자 아주 드러대놓고 후반부의 영화 구조를 설명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죠.
예. 그 닐 조던은 영화 속에서 전갈의 얘기를 해주죠. 전갈과 뭐
개구리의 이야기를
개구리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구리가 강에 있는 개구리에게 전갈이 다가가서 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개구리는 너는 너무 위험해라고 얘기하니 하지만 걱정하지마 나는 너를 절대로 찌르지 않을 것이니까 하고 약속을 하고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건너기 시작하는 중간에 강물이 험악해지고 출렁거리기 시작하자 두려워진 전갈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즉 둘 다 빠져 죽게 된 셈이죠. 네. 그 순간 개구리는 전갈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약속을 해놓고서 왜 나를 찌르니? 전갈은 대답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내 본성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가장 단순화시키면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조디와 주드, 조디와 퍼거슨 중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관계를 누가 전갈이고 누가 개구리였는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개구리가 그 인물 사이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후반부에 가면 이제 2중, 3중으로
예.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 후반부는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에 졸려오시겠지만 정신 차려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퍼거슨은 런던에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퍼거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짐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영화는 조디, 주드, 짐이 모두 제2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퍼거슨은 짐이로 바뀌면서 그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디가 부탁한 대로 메트로바 지하철 바라고 되어진 곳에 가서 가끔 노래 부르는 여인 딜을 만나러 갑니다. 딜은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은 게이입니다.
네.
딜의 직업은 미용사이고 아르바이트 가수입니다. 지미의 직업은 미장공입니다. 그런데 미용사라는 직업은 아주 미묘한 직업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것은 인간에 관한 머리카락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성별을 가르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에서 인위적으로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위적으로 가르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딜은 만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미는 미장공을 하고 있는데 미장공이라는 직업은 집의 본질과는 그러니까 그 집의 기능과는 아무 관계가 네. 없습니다. 그것은 집을 그저 가꾸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미와 딜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직업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는 것을 이 영화 전반부에서 조지가 갖고 있었던 직업과 주드의 직업과 그러니까 IRA와 용병 병사의 네. 차이에 관해서 예. 설명한 것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렇군요.
딜은 게이고 지미는 IRA 요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런던 사회로부터 여전히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딜과 지미의 세 번째 관계가 생겨납니다. 두 사람은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 딜이 옷을 벗기 전에 눈썰미 있는 관객에 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 미리 알아봤다 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못 됩니다. 그리고 닐 조던은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문제는 옷을 벗어서 남자이면서 여자, 여자이면서 남자인 딜과 남자인 지미가 만나면서 제4의 관계가 생각되고 생기게 되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다면 조디와 딜은 어떤 관계였었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딜과 지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유추해서 조디와 딜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진짜 재미, 이 영화를 보는 진짜 재미는 여기까지 준 힌트와 딜이 남자이니까 신체적으로 남자이고 성별로서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부터 보여주는 힌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줬던 힌트를 후반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얼핏 생각하면 조디와 딜은 그러니까 게이 연인 관계였었고 조디는 게이이면서 남자이기도 한 그러니까 바이섹슈얼한 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화 어디에서도 조디가 바이섹슈얼했던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또 딜과 조디와 딜과 퍼거슨이자 지미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딜과 조디는 흑인과 흑인의 관계였었는데 딜과 지미는 흑인과 백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디는 개구리와 전갈의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못 나가게 되거든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딜을 꼭 만나달라는 얘기를 계속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한 조디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지미와 딜 사이의 관계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미가 아니라 퍼거슨에게서 딜은 조디이고
네.
딜에게서 지미가 그러니까 퍼거슨이 아니라 지미는 조디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퍼거슨은 딜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디를 만나고 있는 것이고 딜은 지미가 아니라 조디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화에는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지미와 퍼거슨 사이에 분리가 생겨납니다.
네.
퍼거슨은 IRA 요원이자 가해자였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미는 미장공이자 피해자입니다. 퍼거슨은 지미에 대한 가해자였었고 지미는 퍼거슨으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거슨은 그리고 지미는 자신이 전갈이자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순간
예.
꿈속에서 조디가 웃음을 짓고 나타나고
네.
그래서 조디가 전갈이 되고 현실에서 주드가 유령처럼 돌아옵니다. 주드는 퍼거스에 대해서 전갈입니까? 아니면 개구리입니까? 지미는 다시 퍼거스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며 주드는 퍼거스에게 IRA 요원으로서의 임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관계가 시작됩니다. 주드와 퍼거슨은 연인 사이였으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퍼거슨가 아니라 지미와 딜은 연인 사이였으나 다시 피해자와 가해자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주드는 지미가 퍼거슨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
딜은 지미가 퍼거슨가 되지 못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퍼거슨은 지미는 그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인지를 결심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네.
영화는 여섯 번째 관계가 시작됩니다. 주두와 딜 사이에서 피해자와 관계자라는 영화 시작에서 가해자였던 주두를 피해자로 바꾸는, 그러니까 딜이 주두를 가해하는 관계로 뒤집힌 다음 마지막 최후의 질문을 내놓습니다.
네.
퍼거스와 딜은 감옥으로 끝납니다. 그는 다시 퍼거스로 돌아옵니다.
예.
이 관계는 조디를 잡아놓고 조디를 감시하던 퍼거스와 조디의 관계를 완전히 대칭 관계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불현듯 마지막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퍼거스가 혹시 그렇다면 왜 그는 딜과 이 관계도 아니고 저 관계도 아닌 관계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퍼거스의 아이덴티티는 혹시 잠재적 게이가 아닌가라는. 그런데 게이는 게이인데 게이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역할을 하는 게이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동성이 만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진짜 아이덴티티가 뭐였는지 크라임 게임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거기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밝힌다면 이것은 상업영화가 아니라 예술영화가 될 것입니다.
예, 굉장히 못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처럼 들렸을 텐데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시간이 진짜 없어서요. 더 긴 얘기는 못 나누겠네요. 크라임 게임 보이 조지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정성인 씨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ou're saying